예. 합창단 나가지도 않았는데 불을 꺼버리는데 예. 빨리 나가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트를 좀 더 밝게 해주세요. 지금 너무 어둡습니다. 밝게 해주세요. 더 밝혀주세요. 조명을 더 올려주세요. 더 올려보세요. 예, 괜찮습니까? 아직 어둡죠? 저를, 제 이 나이트를 더, 더 켜보세요. 예, 됐죠? 네, 좋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미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그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의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며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며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원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원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어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노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조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장년들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태권도원에서 그리고 어제는 자라목 솔밭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또 감사했습니다. 제가 2009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월달인데 제 아내가 태국의 캠프 교사로 이렇게 가게 돼서 저에게 회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120만 원인데 그래서 당신이 가는데 당신 믿음으로 가야지 했더니 당신이 내 남편이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여보 회비 어떻게 됐어요? 하고 또 묻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는 게 아닌데 왜 나에게 자꾸 달라 그러지? 왜 그럴 때는 당신 믿음으로 안 가려고 해? 왜 남편 믿음으로 가려고 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는 돈이 없대요. 나도 돈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살다 보면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게 내 거고 내 아내께 내 거고. 제 아내가 이제 태국을 가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알았어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또 일주일이 지나니까 회비 어떻게 됐느냐고 저에게 묻는데 조금 짜증스러운 거예요. 내가 무슨 은행인가? 나한테 돈을 맡겨놨나? 그런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야, 너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어. 또 조금 지났는데 제 아내가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 그러면 반응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네요 그렇게 각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면 언제요? 그러는 거예요. 언제 맡겼어요? 아 진짜 그렇다면 그러는 줄 알지 뭐 이렇게 꼬치꼬치 그럴 것 같으면 자기 믿음으로 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번 주에 당신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텐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 이 문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더 이상 내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의 문제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아멘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또 토를 날아요. 언제 주신대요? 하참 이게 갈수록 태산이로구만. 아니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 그러는 줄 알지. 그러면 때 되면 주시겠네요 하고 믿음을 좀 갖지. 아이, 사람이 저렇게 꼬치꼬치 아, 때 되면 주시지 뭘 그렇게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질기긴 질기대요. 회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언제 주실지 물어보세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언제 주실지 물어볼 거면 자기가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래. 알았어 알았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한 것으로 끝내요. 그 일이 해결이 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하고 끝내버려요. 제가 그때 뭘 알 수 있었느냐면 야, 내가 이렇게 막연한 신앙을 하고 사는구나. 신앙은 막연하지 않아요. 신앙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해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언제 주실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렇네.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서 기도하고 묻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서는 것이요. 그 하나님 마음과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주일날이었는데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제 마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막연하고 신앙도 막연하고 늘 이렇게 뭐든지 분명한 게 없이 막연한 신앙을 해왔구나. 그날 오후에 4시 좀 넘어서 방에 들어갔는데 그날 주일 박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대구에 계실 때 양식이 없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정 전날 역에 가서 하루 종일 전도를 하다가 주림배를 움켜쥐고 집에 들어오셨네요. 그날도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추김치 양념 다 씻어낸 그걸 조금 드시고 잠을 청해야 했다 근데 그날 저녁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찾아와서 사모님을 부르더라는 거죠. 가족들은 다 시댁에 가고 없는데 대학 교수인데 오늘 학교에 갔더니 보너스를 받았다며. 오늘은 혼자 있는데 조용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 받은 그 봉투 마옥수 목사님 갖다 줘라. 예 하나님 근데 오늘은 기도할래요. 내일 갖다 줄래요. 하고 또 눈을 감고 기도하면 지금 갖다 줘라. 지금 9시가 다 됐는데 저 목사님 사택이 어딘지도 몰라요. 내일 갖다 드릴게요.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지금 갖다 줘라. 결국 하나님 뜻을 이기지 못해서 일어나서 사거리를 나갔는데 신호등을 걷는데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형제님 한 분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갑더래요. 형제님 혹시 목사님 사태 가세요? 아 아는데요. 사태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사태에 가서 사모님을 뵙고 봉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을 이끄셨다. 앞으로 목사님 생활비는 제가 감당하고 싶다.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 삶 속에 일하신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겠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도우시면 되겠다. 주일 말씀을 다 들었는데 컴퓨터를 끄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제 아내가 태국에 교사로 갑니다. 회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어느새 제 마음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아내가 태국에 교사로 갑니다. 아참 태국의 교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제 아내가 교사로 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렇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태국에 가는 회비도 준비해 주셨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니까 제 마음 속에 소망이, 감사가,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멈춰서 수첩을 찾았어요. 눈을 뜨고 수첩을 찾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을 적어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물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항목을 적어가지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전체 총액이 1,5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주시겠다는 소망이 있는 거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상담하고 은행을 다녀왔는데 제 아내가 봉투를 보여주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봉투 속에 얼마 들어있었겠어요? 모르시는구나. 회비가 120만 원이니까 얼마 들어있겠어요? 예, 이렇게 다 가르쳐줬는데 모를 사람 없죠? 봉투에 있는 걸 꺼내서 세알려 보니까 10만 원권 수표가 12장이 들어있더라.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때는 또 자기 믿음으로 된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나한테 매달려놓고. 그러더니 계좌번호를 한번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제 계좌번호는 알려줬는데 10분 지나니까 200만 원 입금하고 문자가 떴어요. 제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여보 이게 뭐야? 아 그거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자매님이요.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면서 이건 내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겁니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자매님께 계좌번호를 보내줬는데 저희들은 그냥 뭐 10만 원, 20만 원 생각했는데 200만 원의 물질이 들어있었던 그 자매님은 그 자매님이 보내온 그 200만 원 가치는 2억의 가치가 있는 거더라고. 정말 생활이 어려운 자매님인데 아, 그 자매님 200만 원 이 물질 보려면 정말 고생고생해서 얻어진 물질일 텐데 이걸 보내셨구나. 제가 기도했던 대로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정확한 건 그때 꼭 필요한 물질을 정확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크든 작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든 없든지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맡긴다면 내가 볼 때 가능한 일을 맡겨도 내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은 아예 하나님께 맡기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지.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수넴의 귀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성경은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속에 매 장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세계가 나타나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열왕기하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미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수넴의 귀한 여인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잠시 그 집에 들려서 음식을 먹고 가기도 하는데 이제는 그냥 음식만 먹고 지나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머물렀다가 쉬었다가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장 위에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책상, 의자, 촛대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놓고 언제든지 그곳에 오시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머물렀다 가실 수 있도록 수넴의 귀한 여인의 마음이 엘리사를 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신 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일을 시작하시는 그처럼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집에 일을 하실 때는 바로 수넴의 귀한 여인의 마음과 엘리사의 마음이 연결되면서부터 엘리사가 그 마음 안에 그 삶 속에 그 집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더라. 그 집에 머물면서 하루는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의 여인을 불러라. 내가 그를 위해 도울 게 뭐가 있는지 보자. 수넴의 귀한 여인을 불러서 네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한 장관에게 또 왕에게 너의 일을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내게 말하거라. 수넴의 귀한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그 하나이다. 이걸로 만족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로 좋게요. 내가 내 백성 중에 거하고 있잖아요. 마음도 얼마나 예쁜지.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를 입고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음을 섬기면서 내가 잘하는 건 없지만 내세울 건 없지만 자랑할 건 없지만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이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살아가지만 중요한 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봉사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또 나름대로 선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의 주인이 돼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 거야, 받으실 거야, 날 기억해 주실 거야. 그건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제가 코트디부아르에 갔는데 하루는 외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캠프할 장소를 둘러보고 교회에 이제 들어갔는데 주방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너무너무 매운 거예요. 눈을 뜨기가 어려울 정도로 맵고 연기가 뽀한 게 뭐예요? 왜 이렇게 눈이 따가워요? 매워요? 거기에 중국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중국 형제자매들이 와가지고 부엌에서 오늘 제가 왔다고 중국 궁중 요리를 해준다고. 요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아 정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렇게 음식 잘하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몇몇 형제자매들과 중국 형제자매들과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한 사모님이 이 부부는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 애가 없어요 목사님. 그 부인되는 자매님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4년이 된다 아이가 없는데요. 시부모님, 친정어머니, 아버지 전화 오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소식 없냐? 아이가 없느냐? 그 질문밖에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전화 받기가 싫어요. 그게 시부모님이나 부모님들은 그렇게 손주를 기다리는가 봐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만나면 꼭 휴대폰 열어가지고 봐라 하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자들 그 사진 막 넣어놓고 손주들 사진 넣어놓고 봐라 하면서 또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 한번 봐라 하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제 아이 아니니까. 제 손자 아니니까. 요즘 이제 저를 보고는 아, 목사님. 목사님이 할아버지 된다는 게 실감 안 나는데요. 아직 손자 안 태어났는데 벌써부터 날 보고 할아버지라고. 저보다 먼저 내가 할아버지 된 걸 알고 축하한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막 그 부모가 사랑하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전화하면 아이 없냐? 듣기 싫어요. 자매님은 아주 아름답게 생겼어. 보기 좋게. 건강하게 생겼더라고. 형제님은 너무 말랐어요. 형제님이 아내를 구박을 한대요. 왜 구박해요? 빨리 아이 만들어내라. 나 이해가 안 돼요. 너 왜 아이를 못 가져? 왜 아이가 없어? 남편이 아내를 구박을 한대요. 내가 웃으면서 아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 아내 구박하지 말고 자기가 아이 좀 만들어내보지. 성경의 한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시니까 아이를 못 가져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니까 아들 셋, 딸 둘을 낳는 거예요. 하나도 못 낳던 사람이. 그 형제님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다는데 형제님 마음에 예수님이 언제 주인이 됐어요?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요. 에? 아내하고 결혼한 건 결혼한 거지 그게 왜 예수님이 주인 된 거예요? 너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뭐가 말이 안 맞는지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죠?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으니까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께 거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죠. 하나님 안 믿는 분이죠.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이 아니면 숨도 쉴 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걸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누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맞아요? 내 말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 건강하게 1분 1초 살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서 그래,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거야. 그 하나님을 감각도 못한 채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요? 난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 보면 저분이 구원받은 분 맞나 싶은 거지요. 그 형제님하고 교제가 됐어요. 밥상을 다 이루고 식사를 마치고는 바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복음 교제를 하는데 툭 튀어나오는 말이 저 아는데요. 아는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안다고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믿어요. 믿는다고요? 믿으면 더 사모가 돼요. 믿으면,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그게 말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아는다는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또 똑같은 이야기 한다.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아이고 지겹다. 내가 한번 이해시켜드려 볼까요? 중국 방송 한번 들어봐요.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 소리가 그 소리죠. 중국말 모르는 사람은요, 그 소리가 그 소리가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일본말 모르는 사람은요, 그 소리가 그 소리라니까요. 자꾸만 이상한 소리로 들리고 자꾸만 욕을 하는 것 같고,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그 마음이 연결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능히 우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작년에 워크샵을 가지면서 시간 열왕기하 1장, 2장 성경 이야기를 나누면서 열왕기하 1장에 아하시야 왕이 나오는데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가서 내가 낫겠나 물어봐라.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선지자지요,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명하시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는 하나, 그 왕의 사자를 딱 잡아놓고 왕에게 가서 이르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베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라. 여러분,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거 모릅니까? 압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들어주실까? 날 받아주실까? 날 알아주실까? 날 기억이나 하실까?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브에게 묻는다고 낫겠습니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50부장과 50명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가면 죽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이들을 불사르소서. 정말 불사름을 당하고. 두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 그리고 50명의 군사도 불사름을 당했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려서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나와 이 50인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엘리야가 직접 와서 아하샤 왕에게, 왕이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브에게 물으려 하셨나이까? 당신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우쳐주는 이유가 뭘까요? 죽이려는 게 목적일까요? 살리려는 게 목적일까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왕이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침상에서 이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엘리야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하샤 왕은 엘리야가 와서 깨우쳐주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이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내가 악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생각 버리고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지금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날 받으시겠습니까? 나를 들으시겠습니까? 묻지도 않아요. 열왕기 3장에 아하샤 왕이 아들이 없이 죽고 나니까 두 번째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여호람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모압을 치려고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세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을 치러 나왔는데 광야 7일 길을 행하는 동안 물이 바닥이 나서 생축이 물이 없어 죽게 되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칠일길을 행해서 광야에 있는데 모압을 치러 왔는데 하나님 물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하나님 모압을 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압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형편이지만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있고 여호사밧 유다 왕은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예,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나이다. 저에게 말씀이 또다. 하나님은 모압을 그들에게 붙이셨습니다. 여호람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니까 여호람 왕이 성벽을 걷고 있는데 두 여인이 호소했습니다. 한 여인이 호소를 하는 거죠. 어제는 내 아들 삶아먹자 해서 삶아먹었는데 오늘은 네 아들 삶아먹자 하는데 저 여인이 내놓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왕이 옷을 찢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서도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이 보낸 친서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턱 내어 밀었더니 그걸 읽어보더니 아람 나라 왕이 내 부하 나만 장군을 보내니 문둥병을 고쳐라. 그 편지를 읽으면서 뭐라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문둥병을 고쳐주라고? 여러분 생각 있는 왕이라면요, 나만 장군, 예, 왕이시여,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받았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오늘 이곳에 문둥병을 고치러 올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를 물으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날 보고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그 집에 계집아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가면 문둥병을 고쳐줄 거라고 해서 그 사실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이제 내가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앞에 이끌어주면 되는데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인데 어찌 문둥병을 고치겠느냐, 옷을 찢을 줄은 알고 원망하고 불신할 줄은 알아도 하나님을 찾아 나갈 줄을 몰라요.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저가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나만 장군의 마음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누구 말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마음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마음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만 믿고 살아요. 6장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어찌 이 나라에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옷을 찢으면서 누굴 죽이려고 가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가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을 보면 어찌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데,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죽이려고 쫓아가는. 열왕기하 6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어찌다 하나님을 기다리리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하나님만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건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돼요. 한 번 더 이 왕은 하나님을 찾아 나간 마음의 길이 나본 적이 없는 사람. 마음의 길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도 없이 자기 생각만을 믿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사람들 일방통행이에요. 항상 내가 옳고 항상 내가 선하.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마음을 만나보려고도 안 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불행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지면 얼마든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는 걸 보는 거지. 스넴의 귀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방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좃대도 놓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만 준비해 준 것이 아니고요. 스넴의 귀한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일 이맘때 자식이 있을 거다. 그래 자식이 태어났어요. 아마 아버지를 따라 들에 나가서 노는 거 보면 7살쯤 됐으려나 5살이 됐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 따라 들에 나가 놀다가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모를 때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하는데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고요? 엘리사가 대머리니까 엘리사 대머리라고 놀렸잖아요. 그 2장에서 보면 아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엄마에게 데려다 줘라. 스넴의 귀한 여인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데 그 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이 심정을 그나마 조금 아실 거예요. 그죠? 아이가 불덩어리처럼 아파가지고 밤새 울고 팍 보채고 그만 아이를 끌어안고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때가 많잖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 아이가 3살 때 미끄럼을 타고 3살 때 갔네요. 3살 때 저희 누님 집에 서울에 갔는데 아파트 놀이터에 미끄럼틀을 타고 쪼르르르 내려가다가 턱 일어섰는데 중심을 잃고 앞으로 막 뛰어가게 된 바로 앞에 철봉대 파이프에 탁 부딪혀버려 치아가 하나 딱 부러져 나간 뽑혀다 나가고 하나가 절반으로 딱 쪼개져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잇몸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붙어있고 한쪽 치아가 덜렁덜렁 해가지고 붙어있는 채 그렇게 상처가 난 지 3일 만에 저희 집에 왔어. 치료도 안 한 채 서울 병원에 치료하러 갔더니 너무 어려서 치료 못한다고 그대로 보냈다 하더라고. 제가 충북 영동에 있을 때인데 치과에 데려갔더니 이건 뭐 마취도 할 수 없으니까 제 아내는 머리 잡고 저는 다리 잡고 간호사 둘이 양쪽에 팔 잡고 핀셋으로 찢겨진 잇몸 살을 뜯어내는, 그쪽에 있는 그 이빨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거 벤치로 뽑아내고, 죽는다고 악을 쓰는데 그때 심정은 내가 대신 아파졌으면 좋겠다. 그 뭐 어떻게 대신하겠어요? 수넴의 귀한 여인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난 원치도 않았는데 아이를 주시더니 왜 또 내 품에서 죽어나가게 합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수넴 여인 정말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 죽은 아이 이제 끝났어. 이제 됐어. 무슨 하나님을 믿어.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선지자의 침상에 눕혀놓고 말을 타고 엘리사를 향해 가는데, 꽃비를 잡고 몰고 가는 종에게 너 내가 다른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천천히 절대 가지마, 달려가야 돼.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엘리사의 다리를 무등겨 안고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 여인의 일을 나타내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수넴 여인의 집에 와서 침상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침상에 누워있는 죽어있는 아이를 보면서, 야, 이 수넴 여인 정말 지혜롭죠. 선지자의 침상에다가 딱 눕혀놓고 알아서 하세요. 이제 책임지세요. 피곤해 눕고 싶으면 내 아이 고쳐내요. 내 아이 고쳐내기 전에는, 살려내기 전에는 침상에 누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수넴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적은 아이의 문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엘리사의 문제가 되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수넴의 귀한 여인의 마음이 엘리사와 하나님의 종과 마음이 연결되면서 죽은 아이도 살아나는데 아하시아는 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을까? 그가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그 침상에서 죽어나가지 않았을 건데, 그 침상에서 살아서 건강해서 병이 나아서 기뻐할 텐데, 그래서 행복하게 왕으로 살면서 하나님 자식도 주실 것 같은데. 아멘. 여호람 왕은 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여호람 왕은 옷을 찢으면서 왜 선지자는 믿지 않았을까? 양식이 떨어져서 자식의 삶아먹는 그 형편 앞에까지 달아났는데 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만 생각하고 있을까?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아멘, 능히 문둥병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왕이면서, 왕이 군대장관은 또 뭐라고 해요? 왕 닮았죠?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그랬느냐 있겠느냐 그러면서 불신하고 있는 그 모양을 보면,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 왕처럼 여러분 생각만을 믿고 여러분 생각을 따라 그 길을 가시렵니까?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어떤 형편도 내가 볼 때 재앙으로 보이지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 자, 시작.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느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마음을 여십시오. 내가 볼 때 재앙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평안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는 어떤 형편 재앙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도 재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히 감당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능히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도 만난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에 그 강도 만난 자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난 자를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 다음 주막 주인에게 맡겨. 맞습니까? 예,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주막 주인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두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리고 부비가 더 늘면 돌아올 때 갚으리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인도자가 뭐가 필요해?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섬기면 되지. 성경에 주막 주인은 왜 나와요? 왜 사마리아인 주막 주인에게 맡겼어요? 말도 안 된 이야기예요. 주막 주인에게 맡겨진 자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양식 거기에 맡겨놨어요. 그렇죠? 우리 모친 한 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척추, 이 허리, 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일어나 걸으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막 울부짖었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좀 불러라, 목사님 좀 오시라 해라, 내가 죽겠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병원에 찾아뵀는데 아이고 내 손을 놓질 않아요. 와야 되는데 빨리 후속집회 기간인데 아이고 목사님 바쁘시죠? 아이고 바쁘신데 이렇게 오셨네요. 아이고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어떡해? 아이고 죄송해서 어떡해? 그러면 손은 안 나요. 아이고 그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셨어요. 그래도요 내가 목사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빨리 목사님 좀 오시라 해라. 아니 내가 죽겠는데 어떡해요? 목사님 좀 괴롭혀야지. 잘했죠? 잘했죠? 내가 죽겠는데. 그렇죠. 아직 살만하니까 그렇지. 살만하니까 길이 있다 싶으니까 내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면 되지. 내 뭐 인도자가 뭐가 필요해?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한밭대로는 있고요. 양재대로는 있어도요. 나름대로는 어디 가도 없어요. 이 세상 천지에 찾아가 보세요. 가장 큰 신앙의 문제점은 나름대로의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사단은 아시아의 마음을, 사단은 여호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생각 속에 가두어 놨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